신약성경 109면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입니다. 이 비유가 등장하는 이 자리는 우리 앞서 함께 생각했던 70인 전도대 파송과 그 결과를 기뻐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의 맥락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으로 보내신다는 사실, 보냄을 받은 자리에 충성하고 순종하여 자리를 지키라는 그 명령과 이어져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자기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무슨 뜻이며 어떻게 지키는 것이냐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는 대목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당시에 빈번한 사람들의 왕래가 있었던 길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강도를 만나는 일도 당연히 생기곤 했던 유대인들에게는 익숙한 그 환경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거반 죽게 되었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냥 지나갔고 사마리아인이 구해줍니다. 사마리아인은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이 남북 왕조로 갈려 있을 때 북왕조 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남왕조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망하고 유다가 70년간 포로 생활을 거친 후에 다시 그 나라가 회복이 됩니다. 북왕조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망했고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그때 그 지도자들과 귀족들은 다 잡혀가고 평민들만 남겨지고 타민족들을 이주시켜 이스라엘의 민족성을 말살하려고 했던 장소입니다. 나중에 아수르는 바벨론에 망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남왕조 유다가 바벨론에게 포로되었다가 그 귀족들, 지도자들이 귀환했을 때 나라를 재건하면서 다시 통일국가가 되고, 먼저 망하여 말하자면 여러 민족과 섞여 살게 된 사마리아 사람들을 회복한 이스라엘에서 자기 민족으로 받아주질 않습니다. 이방인 이상으로 유대인들에게는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비교 속에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이란 이스라엘이 신정 국가이고 그 종교적 직무를 행하는 최고의 사회적 지도자가 제사장입니다. 아마 그는 이 강도 만난 자를 접촉하기를 꺼렸을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제사장은 성스러운 제사 의식을 거행하는 데 있어서 부정하면 안 됐습니다. 더러운 것을 만질 수 없었고 시체와 접촉해서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피해갔을 수 있습니다. 레위는 성소의 여러 일들에 봉사하는 직무를 가진 지파였습니다. 그 중요한 책임을 이 누군지 알지 못할 강도 만난 자를 위하여 태만히 할 수도 그 책임에서 시간을 할애할 수도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유 속에서는 분명 강력하게 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합친 것보다 사마리아인이 한 것이 크다라는 그 비유의 강조점을 누구나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사마리아인이 한 것, 자비를 베푼 것, 그것이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며 자기 자리를 지키는 방식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5장에 가봅니다. 신약성경 356페이지로 기억합니다. 성경을 다 외우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당신의 사역과 또 그 사역의 내용을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워 완성하셨다 이렇게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약간 의역하면 혹은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한 식으로 풀어서 설명하자면 하나님이 가라 하는 길을 그의 인생과 현실로 살아 그 요구하시는 내용을 육체와 현실 속에서 구체화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걸으신 길은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이며 구원의 방식이셨습니다. 또한 그것은 구원의 내용이며 구원의 목적이었습니다. 그것을 다만 개념으로, 이상으로, 추상적으로 지시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원하실 그의 백성들과 같은 모양과 환경과 조건과 경험 속에 보내셔서 예수 안에서 인생과 현실과 인격과 육체로 구체화하여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역사 속에 세우십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신 성육신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본질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하죠. 우리가 이해하기 좋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어네스트 그러면 헤밍웨이가 생각나는데 어네스트 쉐클턴이라는 탐험가가 있습니다. 영국 탐험가로서 1914년에 남극 대륙을 남극점을 통과하여 남극 대륙을 횡단하는 국가적 사명을 부여받고 28명의 대원을 이끌고 영국을 출발하여 남극 대륙으로 향한 탐험가입니다. 이 탐험이 이루어지게 된 배경에는 19세기와 20세기 초까지 전 세계 최고의 제국으로 그 영광을 자랑하던 이 나라가 북극점과 남극점을 최초로 가는 일에는 실패했었기 때문에 북극점은 미국의 피어리가 먼저 간 것으로 기억하고 남극점은 노르웨이 사람 아문센이 먼저 갔을 것입니다. 당시 아문센이 남극점을 갈 때 그의 경쟁자로 영국의 스코트가 갔었는데 늦었고 돌아오다가 얼어 죽고 말았죠. 그래서 영국이 국가적인 임무와 지원을 하여 이 남극 대륙을 최초로 횡단하는 일을 이제 쉐클턴에게 맡긴 것입니다. 그가 그 대원들을 이끌고 출발을 해서 저 남쪽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본국에 무전을 칩니다. 전쟁이 났으니 귀환할까요? 영국 정부가 대답하기를 당신들이 받은 임무는 전쟁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최초의 임무를 완수하고 오십시오. 그래서 계속 탐험을 추진하기로 하여 이제 남극 대륙 앞에 있는 마지막 그 항구에 도달합니다. 사우스 조지아 섬이라는 영국령 섬에 도착하는데 무인도입니다. 항구만 하나 이제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 고래잡이 배들을 위한 모항으로 삼고 있는 항구 하나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착하여 마지막으로 이제 그 탐험에 필요한 것들을 재정비하고 남극 대륙을 향하여 출발합니다. 그러나 남극 대륙에 가까이 오자 그해 따라 유난히 유빙이 많아서 떠돌아다니는 얼음 조각이 많아서 그 진로를 마음먹은 대로 잡지 못하고 유빙에 갇혀 표류하게 됩니다. 여러분 유빙이라 그러면 대부분 다 빙수에 떠 있는 얼음을 생각하실 텐데 거기 있는 얼음 조각들은 몇 킬로짜리에서부터 몇백 미터짜리까지 어마어마한 크기와 두께이며 배가 그것을 가로질로 뚫고 나갈 정도의 작은 것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조류를 따라 표류하다가 결국 유빙에 같이 이렇게 묶입니다. 배가 그 얼음 조각들이 붙고 얼어붙는 가운데 같이 얼어서 배가 기울어버립니다. 그 안에서 살 수 없게 되어서 모두 밖으로 나와 물건들을 꺼내서 얼음 위에서 살게 됩니다. 여러 날을 그 텐트를 치고 그 속에서 추위를 견디며 어떻게 되나 이젠 뭐 밀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한참을 표류하다가 아주 여러 달을 표류하다가 이번에 이게 녹기 시작을 합니다. 난류를 만나서 얼음이 녹으니까 배는 결국 그 얼어붙었다가 부서지고 맙니다. 압력을 못 견디고 가만히 있으면 얼음판이 녹게 생겼으니까 그때 꺼내놓았던 구조선, 6m짜리 구조선 여럿에 이제 전 대원이 나누어 타고 앞에 보이는 섬으로 옮겨갑니다. 도달하니 무인도고 다행히 물개와 펭귄이 많아서 매일 몽둥이 들고 나가 물개를 때려잡아서 먹고 삽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항로에서 멀리 이탈된 섬이라서 그 뭐 보이는 곳에 배가 지나갈 일이 없는 곳입니다. 이대로 있다간 다 죽게 생겼다는 판단 하에 이제 셰클턴이 다섯 명의 대원을 선발하여 여섯이서 그 6m짜리 구조 보트에 가운데 돛대 하나를 세워서 바람을 의지해서 사우스 조지아 섬으로 갑니다. 1200km가 넘는 먼 바다를 그 거칠고 사나운 바다를 그 갑니다. 거반 물에 젖은 채로 잠을 자면서 그 애를 써서 그 섬에 드디어 도착을 했는데 도착해서 보니까 그 섬에 최남단에 도착을 했고 가야 할 항구는 최북단에 있고 가운데는 3000m짜리 큰 산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셋을 거기 남겨두고 세 명이 그 얼음산을 넘어 36시간 동안 잠을 자지 않고 먹지 못하고 항구까지 길을 쓰고 가서 조난 소식을 알립니다. 그게 탐험을 시작하여 조난 소식을 알린 때까지 18개월이 걸립니다. 그리고 구조선을 요청했으나 당시 세계 대전 중이라 구조선으로 뺄 선박이 없는 겁니다. 쓸만한 건 다 증발되었으니까 4개월을 애타게 기다리고 백방으로 노력하여 드디어 배를 얻어서 가서 대원들을 다 구해옵니다. 22개월이 걸렸습니다. 커다란 사명과 책임을 가지고 명예로운 일에 뛰어들었으나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런 업적도 아무런 자랑거리도 남지 않았습니다. 간신히 살아 돌아온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낙심했겠으며 얼마나 허탈했겠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셰클턴은 나중에 이것을 깨닫습니다. 자기가 진정 위대한 탐험을 했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가 이렇게 기록한 것을 제가 적어왔습니다. 풍성한 추억이 생겼다. 우리는 겉모습이라는 허울을 벗었다. 고생하고 굶주리고 이겼으며 넘어졌지만 영광을 붙잡았고 전체적으로 더 큰 그릇이 되었다. 위험에 찬 하나님을 보았고 자연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었다. 우리는 벌거벗은 인간의 영혼을 보았다. 나중에 전문가들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탐험가 10인을 선정하는데 거기에 셰클턴이 4위에 오릅니다. 1위는 콜럼버스입니다. 2위, 3위는 잊었습니다. 콜럼버스가 1위에 오른 것은 그의 업적 때문이죠.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으니까. 그러나 셰클턴을 4위에 놓은 것은 놀랍지 않습니까? 결국 탐험이란 뭐죠? 모험이죠. 모험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뭐죠? 두려움과 용기입니다. 끈기와 의리죠. 그가 자기 대원들을 다 구원해내기까지 셰클턴이 얼마나 애를 쓰고 애간장을 태웠는지 그는 얼마 안 있어 죽습니다. 그의 생애는 자랑할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한 나라의 명예를 짊어지고 맡은 사명을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습니다. 괜히 애만 쓰고 고생만 했죠. 그러나 그게 탐험 아닌가요? 어느 탐험에나 있는 것이 거기 있지 않나요? 거기 꿈이 있고 거기 고통이 있고 거기 절망이 있고 거기 불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도전하여 맞받아 밀고 나가는 것이 탐험이죠.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자기 자리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에서 보는 것 같이 어떤 임무, 어떤 지위, 어떤 업적이 우리의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 모든 인생이 직면하여 짐으로 가지는 그 불안, 그 외로움, 그 고통, 그 책임을 요구하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걸어가는 인생입니다. 그 속에 우리가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종종 저도 예전에 그랬습니다만 신자들 중에서는 목사가 자기 가정을 가지지 않는 것이 그의 목회에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해옵니다. 그렇죠? 걸리적거리는 책임 없이 오직 성역에만 집중할 수 있겠죠. 그럼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건 그런 식이 아니죠. 저도 가정을 가지고 사는 인생을 가지는 겁니다. 설교만 하고 목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사는 거죠. 현실의 도전 앞에 있어서 제가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진실한 증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을 가지고 애를 길러보지 않은 사람이 갈 수 없는 자리를 가는 것이 인생이지요. 아파 보십시오. 아프다는 건 신기한 겁니다. 왜 아픈지 이유가 없습니다. 같이 축구하다 부딪혔는데 하나는 병실에 눕고 하나는 침 바르고 일어나고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그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이해하는 것 하나가 있는데 여기 얘기한 것 같이 벌거벗은 인간의 영혼을 우리 모두 보고 있습니다. 현실의 도전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치사할 수 있는지, 얼마나 비겁할 수 있는지, 얼마나 분노함으로 우리 이웃을 저주할 수 있는지 우린 사실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도전과 그 고통이 있으면 거기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낸 자리입니다. 오늘 비유에서 보듯이 제사장 직분이라는 명분으로 레위인이라는 일로 이걸 도망가면 그건 자기 자리에서 도망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형편은 다 다를 것입니다마는 공통되게 이걸 당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 53장에 가볼까요? 이걸 당하고 있다는 이거는 성경이 뭐라고 설명을 할까요? 구약 성경 1033페이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의 오심에 대한 성경의 예언이며 그 구체적 그의 성육신의 모습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우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께서 어디로 보내심을 받았다고요? 낮은 자리, 멸시받는 자리, 감추인 자리, 보잘것 없는 자리로 보냄을 받았답니다. 예수님은 우뚝 서 계시지 않습니다. 삼키워져 있습니다. 세파에 삼키워져 있는 것 같이 보내심을 받습니다. 이어보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합니다. 아까 히브리서 5장에서 본 것과 이어지죠.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십니다. 이 슬픔과 고통의 인생의 한복판을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건너뛰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슬픔의 자리에, 우리의 고난의 자리에 동참하십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모습으로 세상에 보내집니다.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리는 이 세상 사람 모두가 당하는 삶의 도전과 위협 앞에서 허덕이고 비명을 지르는 자리에 보냄을 받으며 동일한 위협과 시험 속에서 고통스러운 인생을 걷는 것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어떻게 그 길을 걸으셨는가가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이죠.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돌아보는 것 같이 말이죠. 그 인생을 대신 살아줬다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하여 예수님의 생애를 다시 이 비유 속에서 우리에게 그려주십니다. 우리의 현실, 우리가 걸어야 하는 인생을 책임 있게 걷는 동안 우리는 우리 이웃을 만납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과 외로움을 동일하게 겪고 있는 사람을 만납니다. 우리는 답이 있습니다. 이 고통과 이 위협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우리에게 유혹하고 시험하는 것들이 거짓인 것을 압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진정한 것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은 예수 안에서 허락된 하나님의 자녀만이 갖는 약속들입니다. 그리고 귀한 것들입니다. 진정한 내용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포기하고 타협하고 도망가는 길을 우리는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업적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두려워하는 길을, 앞이 없는 길을 우리만이 걸을 수 있습니다. 감수하고 걷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께서 그의 생애를 살아 하나님의 구원이 구체적으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과 운명뿐만 아니라 현실에 새로운 답을 주시는 것 같이, 그 삶이 위대해지는 것 같이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가 믿는 믿음, 우리가 가진 구원,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증언이 위대하고 영광스럽게 구체화되어 증거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들을 보시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인격적인 것입니다. 성품적인 것입니다. 기능적이거나 능력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의 이웃이 있는 곳에 보냄을 받은 자리를 지켜내지 않는다면 모든 인생이 겪는 이 무서운 현실 속에서 그 현실이 가지는 것을 도망가거나 개선시키는 것 외에 누가 그 슬픔과 고난 속에서 확인되는 인격의 영광을 알겠습니까? 세상이 요구하는 것은 다만 고통을 치료하는 것이요, 자존심을 만족시키는 것이요, 형통을 유지하는 것으로부터 진정한 기독교 신앙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고 사랑하사 구원하시려는 예수 안에서 구체화시킨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위협이 다만 기계적으로 또는 무슨 추상적으로 맞받아야 되는 질문과 답이 아니라 쉐클턴이 겪었던 것처럼 그 도전하는 위협과 고통과 고난과 절박함 속에서 인간이 얼마나 위대해질 수 있는가, 인간성이라는 게 진정 어디에서 힘을 발하는가를 확인하는 인생이 될 것이요, 우리를 지켜보는 이 세상 앞에는 진정한 생명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길로 부름을 받았고 이 길로 보냄을 받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는 가장 큰 문제가 불안일 것입니다. 막막함일 것입니다. 쉐클턴을 생각해 보십시오. 유빙에 갇혀 그 찍어놓은 사진을 보니까 그 얼음판에서 무료하잖아요. 남극 대륙에 도착했어야 어디 갈 데가 있는 것이지 떠내려가는 팥빙수 위에서 뭘 하겠습니까? 축구를 합니다. 이긴들 뭐 할 것이며 진들 어떠며 아무런들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견디는 방법이죠. 밤에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어떡할 겁니까? 견디는 것이죠. 견딘다는 게 뭐죠? 매일매일 불안을 안고 사는 거죠.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살아야 하는 책임을 갖고 있지만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고 있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승리를 역사적으로 구체화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이 믿음을 사셔야죠. 우리는 아무런 업적을 남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당연히 그렇습니다. 살기에 급급할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내셔야 합니다. 세상적으로 이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인으로 세상의 도전은 우리를 궁극적으로 패배시킬 수 없다고 걸어나가셔야 됩니다. 1200km의 항해를 하셔야 되고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36시간의 강행군을 하여 구원을 요청하기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자랑거리도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문득 깨닫습니다. 예수를 믿고 사는 인생의 위대함을 말이죠. 거기에 기독교 신앙의 진수가 있습니다. 이 위대한 길에 부름을 받았으니 영광된 길을 걸으시는 여러분의 신자된 고백이요 현실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험한 세상 많은 위협과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과 고독과 고난이 춤을 추는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파도를 뚫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을 걸어갈 것입니다. 발이 부르트고 입이 마르고 허리가 굽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길이 예수께서 걸으신 길이요 이 세상을 향한 빛이요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기억하고 충성할 것을 약속합니다. 눈물을 닦고 비명을 삼키고 변명과 타협과 체념에서 벗어나 자신의 길을 걷는 위대한 신앙인들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늘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인생인 것을 기억하고 믿음의 위인으로 충성과 인내를 약속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